에베소서 74번 메시지 교회의 7가지 방면들 역대에 걸쳐서 사탄은 종교와 지식과 조직으로 교회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지식과 교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려는 것이요. 조직, 특히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낳는 조직을 통해서 몸의 지체들의 기능들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몸의 지체들의 기능들을 대치했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시키고 부패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늘 안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몸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함께 건축된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갖기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 건축 사탄의 간교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러한 건축은 오직 장래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념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령함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말하기를 구약의 예표에 따르면 우리는 다윗의 시대, 즉 성전 건축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준비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에베소서를 무효화시킵니다. 2장 22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장래 어느 날 우리가 건축되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건축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주셨음을 봅니다. 이것 또한 교회 건축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에 대한 더 전진된 증거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몸의 건축에 이르는 성장을 봅니다. 각 지체의 분량에 따른 역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도록 몸을 자라게 합니다. 바울의 말은 분명히 건축에 이르는 성장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교회 생활을 갖기가 불가능한 상황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현시대의 몸의 건축이라는 논점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분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파의 담장 너머로 악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하나요, 가장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날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들의 상황을 변명합니다. 그들은 교회 건축이 오직 장래에 가서야 있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것은 사탄의 궤계입니다.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오든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교화시키든지,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돕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그분의 교회가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건축에 있어서 그분은 수치를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을 패배시킨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주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당신은 교회를 건축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당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서, 그리고 생명주는 영으로서의 당신의 역사는 나를 패배시키기에 충분치 못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탄이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교회 건축을 통해 그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아, 그러한 어둡고 악한 시대 안에서도 나는 내 교회를 건축했다. 주님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충분히 건축하실 수 있음을 대적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땅 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회복의 역사를 수행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타락에 대항하여 섬. 오늘날의 기독교는 종교와 교리와 조직과 형식들과 의식들과 규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종교적으로 되는데, 신령함을 추구하는데, 주님과 친밀히 행함을 갈망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간교하게도 대적 사탄은 교회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근본주의적인 교리와 같은 그러한 각종 선한 것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에 대항하여 서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간교한 자, 마귀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주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패배당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종교나 지식이나 조직이나 의식들이나 형식들이나 규율들을 위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주는 영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만을 위합니다. 우리가 단체적 방법으로 연합된 영을 누릴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갖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각종 방면들을 계시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방면들 중 일곱 가지 몸, 새 사람, 신부, 가족, 왕국, 하나님의 거처, 전사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몸 1장 22절과 23절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바로 이 한 몸 안에서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다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화목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 안에서 화목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은사받은 사람들은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며 그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도록 자라고 있습니다. 새 사람 2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음을 봅니다. 이 새 사람은 단체적이며 우주적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있지만 우주 안에는 오직 한 새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이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새 사람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4장 13절에 따르면 우리는 온전히 자란 사람에 이를 때까지 자랄 것이며 4장 24절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신부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봅니다. 이 방면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계시합니다. 하와가 아담과 한 육체가 되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그분의 배필이 되기 위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결국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되돌아가서 그에게 드려졌듯이 교회도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갈 것이며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께 드려질 것입니다. 가족 2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구성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인데 하나님의 집은 생명과 누림의 문제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집 안으로 태어나 그분의 풍성을 누립니다. 왕국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되는데 그것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용어가 가리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시민들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그분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입니다. 5장 5절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생활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거듭났으며 교회 생활 안에 있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처 2장 22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 영 안입니다. 전사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한 전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한 단체적인 전사이며 믿는 이들은 이 유일한 전사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가 아닌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몸 혹은 새 사람을 갖지 않는 한 사탄은 간교하게도 그들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일들을 행하도록 허락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새 사람, 곧 단체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관해서는 약간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현존하는 왕국 혹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관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당신은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교회 일곱 가지 방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는 표적에서 빗나갔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영혼을 얻거나 성경 공부나 혹은 신령함을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몸의 표현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 사람과 신부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드시려고 단장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 결혼식은 올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9장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한 우리는 가족과 왕국과 거처와 전사의 방면들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집에 왔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전사인 우리는 그분의 대적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몸과 새 사람과 신부와 가족과 왕국과 전사를 위해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함. 몸으로서의 교회는 생명을 필요로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 물질적인 몸은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어떤 반대자들은 그 몸은 신성한 실체가 아니라 단지 상징이요 표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상징과 표징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상징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관점을 간주하고 있는 이들은 교회가 실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확실히 그리스도는 참이십니다. 그처럼 참이신 분이 어떻게 상징적인 몸을 통해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그리스도가 표현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실제하고 살아있는 몸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정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성격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그분 자신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교정이나 개선이 아니라 우리 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살고 계신 생명주는 영이시며 우리 속으로부터 살아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몸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 성격이 아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삼음. 새 사람인 교회는 생명뿐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도 필요합니다. 나무는 생명만 있고 인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땅히 생명과 함께 인격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인격이시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의 인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과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은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계시합니다. 이것은 세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그리스도만 있음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또는 기타 다른 민족들에 대한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에 불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영 안에서 우리의 실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세 사람의 한 부분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 인격으로 가진 새 사람이라는 지식이나 교리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을 우리 인격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진실로 하나가 될 것이며 대적은 정복될 것입니다. 교회의 집회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인격 삼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의 문제.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취한 갈비뼈 하나로 지어졌습니다. 이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그에게로 되돌아가서 그와 하나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 되돌아갈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의 방면은 사랑을 함축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문제요. 결혼 생활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함께 남아있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 상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생명과 인격으로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이 상호간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랑을 교회에게 알리기를 갈망하시며 교회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가를 그분께 말해드림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즐겁고도 기꺼이 행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할 때는 그를 섬기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필요에 의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와 섬깁니다. 교회인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그분을 기꺼이 섬긴다는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방면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족.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방면 안에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고아들이거나 방랑자들입니다. 그들은 집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참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연적인 가정생활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정생활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생활만큼 달콤하지 않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는 얼마나 즐거운지, 만일 당신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가정의 방면 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 이미 지적했듯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즐겁고도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통치받습니다. 비록 교회들 안에 장로들이 있지만 그들은 성도를 위해 통제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모든 성도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입니다. 만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대적은 철저하게 굴복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적인 다스림 때문에 우리는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 내적 다스림은 왕국의 실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와 우리 가운데서 보좌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더 나아가 교회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실제로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거처를 갖고 계심을 감지합니다. 이 거처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대적을 패배시키고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함. 교회는 몸이요, 새 사람이요, 신부요, 가족이요, 왕국이요, 거처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그러한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설사 그들의 수가 무수히 많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몸의 방면과 기타 다른 방면 안에 있는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마다 사탄은 무서워서 떱니다. 이러한 일곱 방면 안에 있는 교회에 의해 그리스도는 표현되며 아버지는 안식을 가지시고 대적은 패배당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교회는 개인의 거룩함이나 신령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상을 보기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교회는 몸이요, 새 사람이요, 신부요, 가족이요, 왕국과 거처와 전사로서 함께 건축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교회인 우리는 대적을 패배시키고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합니다.